우리가 털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노란 글씨로 이게 M자가 이렇게 불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간판이 세워져 있고. 어디죠? M자 이렇게 세워진 데 노란색으로. 예, 여러분 딱 아시네요. 미국인의 96%가 이용하고요. 세계의 절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햄버거집이요. 이 맥도날드는요, 웬만한 자동차 회사, 철강에서 못지않게 아주 글로벌 기업인데요. 러시아가 개방됐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간 기업이 바로 맥도날드고요. 중국이 개방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간 데가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이 회사는요, 1년에 14억 달러라고 하는 그 광고비를 들여서 전 세계 맥도날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로널드라고 하는 그 삐에로 있죠. 맥도날드 하면 여러분의 코에게 빨간 거 코에다 빨간 거 붙이고 말이죠. 이 광대 삐에로 기억하십니까? 맥도날드 하면 그거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노란 옷 입고 말이죠.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되어져 있는 그 삐에로. 그 로널드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어필하죠. 그래서 산타클로스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아주 어필하면서 저들의 소위 말해 내상을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전 도구가 바로 그 로널드라고는 어릿광대 삐에로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바로 이 삐에로에 채용이 됐어요. 한번 채용이 되면 또 아주 오래 한다지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웃고 사람들을 웃겨주고 그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참 대단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컨디션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 사람들과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 분장을 안고 사생활을 할 때는 괜찮지만 로널드의 분장을 하고 로널드로서 있을 때는, 그 어릿광대로 삐에로 있을 때는 절대 누가 말을 시켜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즐겁게 있어주고 웃겨주고 같이 웃을 수는 있어도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회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일을 말 않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맥도날드의 매상을 올리는데 아주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맥도날드에서 이 로널드 이 삐에로와 함께 소아병동, 그 중에서도 소아암, 어린아이들이 암을 앓고 있는 그런 병동에 위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 저런 아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직원들과 함께 위로를 하고 그랬는데, 이 로널드에게 딱 눈에 들어오는 작은 소녀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는 자기를 보고 그 병든 얼굴이지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 병색이 짙은 그 얼굴을 보고 정말 말 한마디 하고 싶더래요. 걱정하지 마, 너는 나을 거야.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대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회사하고 계약은 맺은 거 있고 말을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자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실업자가 될 것 같고 그 좋은 직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러나 속에서 올라오더랍니다. 그 아이를 보면 너무 측은하고 정말 자기 딸 같고. 근데 결국 이분이 말을 하고 말았어요. 얘야, 너는 꼭 나을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이요? 환하게 웃더래요. 그것을 그 직원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결국 맥도날드에서 쫓겨나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2대 로널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좀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있는 분, 옛날부터 보고 있는 그분인 줄 알지만 지금 그분은 좀 두 번째 갈린 분이 병상에 누웠던 아이는 결국 회복되어서 완치되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성공신화에 굉장히 도취되어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진부하게 많이 듣고 생각해 본 바지만 스틸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의 어떤 법칙처럼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제가 뭐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자고요? 바르게 살자. 믿는 사람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믿는 사람이다.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 복받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예를 들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길거리를 가는데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원더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없는 것이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집에 데려다가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농경사회입니다. 유목민 사회입니다. 소나 양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돌아다니는 소나 양을 발견해서 취하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양 한 마리만 있어도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왜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왜 자기 것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 그래서 잘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것을 보거든 누구를 찾아줘라? 주인을 찾아줘라. 만일에 그 소나 양이 누구의 것인지를 모를 때는 너희 집에 데려다가 먹여주고 키워주다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라? 돌려주어라. 이것은 비단 소나 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노비로 종으로 팔려왔던 자들도 그 희년의 날에 그들을 풀어주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아왔던 땅도 다시 돌려주길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타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많이 갖고 많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삶 좋습니다만 성공하려고만 살면은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고 시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그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놀라운 보람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떤 소유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쭉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이 말씀 우리는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아,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더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저는 의인이라는 말에 초점을 더 두기를 원합니다. 의인일 때에 간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길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것을 이루어주고 해결해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를 높여주신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도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냐는 말입니다. 의인은 바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의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한다는 얘기는 뭐죠? 영어로 work예요. work. 그런데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선행될 일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의인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문,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한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때 가슴 치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제대로 될 때, 제대로 안 될 때. 제대로 될 때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이럽니까? 그러면 제대로 안 될 때 가슴을 칩니까? 제대로 안 될 때,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디를 쳐요?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아픈지도 모르게 가슴을 치.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성전 저 끝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선한 서민들의 세금을 탈취해서 자기 배를 부르고 불리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착복한 것, 탈취한 것, 속이고 힘으로 빼앗은 모든 것들, 이런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오면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남의 돈을 착취하며 불법으로 착취한 그 세리,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하고 있는 그 세리, 그 세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의롭다, 그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간구하는 것마다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여러분의 공과에서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유대 국가를 건설하고 되찾은 성경 말씀을 백성들 앞에 읽어주었더니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복된 양심과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또 바르게 사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삶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지 말라는데 이렇게 살아서 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의인으로 선포해 주신 이후에 우리의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의인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그래서 바르게 살아서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야, 너처럼 살면 내가 뭐든지 맡길 수 있어. 네가 내 말이라면 껌뻑 죽고 따라서 하는데 내가 너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너 잘 살고 잘 먹고 이것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셨던가요? 밤낮으로 각 성과 촌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버려진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삶으로 이타적인 삶을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의인으로서 정말 오늘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그 간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응답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게 산적한 문제가 많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직 많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많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일, 가장 본질적인 일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굵은 어부입니다. 고기는요 밤에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고기들이 얕은 데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얕은 데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아봐야 될까? 저렇게 고기를 잡아봐야 될까? 고기를 좀 잡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뚱맞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바빠 죽겠는데, 할 일 많아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타령이냐, 이게 무슨 얼떠당토 않는 타령이냐.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헌신해라, 남을 도와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내가 해결할 일이 많고 무릎 꿇고 기도할 일이 많고 지금 정말 먹고 살 일 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내가 하게 생겼습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 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성공할 줄 압니다. 그렇게 남들은 가서 성공한 것을 보기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인생을 맞춰놓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그렇게 맞춰놓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에 더불어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한번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복이 있답니다. 받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주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습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백만 불의 연봉이 자기에게 놓여있지만 작은 소녀를 향하여 굴뚝같이 올라오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억제치 않고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나을 거야, 그 말이 수백만 불을 들여도 치료할 수 없는 암을 치료하게 하는 역사를 만든 것처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뭐 온갖 방법을 다 해야 할 일이 지금 베드로 앞에 산적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먼저 시행했더니 다 해결됐어요. 남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뭔가 준다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데서부터 큰 것을 주는 데서부터 큰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자의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막 달려갖고 너 왜 뛰지 말래? 내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넘어져서 상처가 나고 막 야단을 쳐봐요. 그럼 애기가 어떻게 뚝끝입니까? 더 웁니까? 더 울어요. 서러워서 아파 죽겠는데 야단치고 말이야. 앙 하고 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갖다가 싸매주면서 어휴 어떡하다 다쳤어 많이 아팠지 막 이러면요 아이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요. 신창원이라고 하는 한국에 대단한 그런 죄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탈옥을 해가지고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처참하죠. 독방에 갇혀가고 청성감옥소에 들어가. 청성감옥소는 여러분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산 위에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려면 산봉우리에서 산봉우리를 이어놓은 다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청성감옥소입니다. 거기에서도 독방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대로 되겠습니까? 미쳐 돌아가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 그 상처를 싸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혜인 수녀님이 그에게 자기가 쓴 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품는 그 사랑에 대한 수필과 시를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신창원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혜인 수녀가 이 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지 죽으실지 모르는데 그분에게 신창원 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모 이모 이렇게 부르다 나중엔 엄마 그렇게 부르더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구절 그가 쓴 편지를 읽어봤는데요 가슴을 쳐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 상처를 싸매주니까 그의 아픔을 알아주니까 그렇구나. 가늠하면서 도망가는 여인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을 던져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았으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며 그를 막아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러나 이런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말과 위로의 손길로 함께할 때 즐거워하는 자는 더 즐거워할 수 있고, 오늘 찬송처럼 말이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고 함께할 때 그 나눔의 기쁨이 있고, 또 그들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울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함, 의인이 간구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같이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함께 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의인에게 그런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36절 40절 거기 보면,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무시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귀찮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오늘 그 자리에 가서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미 와서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같이 울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도 와서 그분과 함께 울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같이 우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리고 쭉 말씀하시다가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 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람 같죠? 그냥 별것 아닌 사람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거래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내 것이다라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같이 울고 웃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심지어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심지어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여자일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를 죽였던 사도 바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 옆구리를 치시고 마음을 치셔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용서한다고 말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해라, 손을 벌려 그를 좀 도와라, 이미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시행하십시오. 산적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나는 귀히 여기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일대 로날도 같이 돈이나 출세나 이런 어떤 좋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지향하기보다는 보다 가치 있는 인생, 바르게 사는 인생을 추구하기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왕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의인의 삶, 바르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라도 그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 바르게 사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것을 귀히 여기며, 이웃을 귀히 여기며 그들 위하여 간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갇혔을 때 돌아보는 그러한 의인의 삶, 바르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사는 것 이전에 이렇게 주님의 의인으로서의 바르게 사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